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이세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남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그릇을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내 여종의 우물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삼으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당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맹세하지 않겠다.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비알에게서 돌아오니 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길림에 사는 마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자른 채 사울 왕을 살려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6장은 십광야에서 사울이 잠든 틈을 이용해서 다윗이 사울의 막사에 잠입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의 운명이 마치 사울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잘 완수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켰고 또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민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슬픔은 마치 아비의 죽음에 대한 자식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온 무리가 모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여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순 제기형 동사로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짐없이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각 양의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을 슬프게 한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그를 잃는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 컸습니다.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던 사울과 다윗에게도 자신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의 죽음은 크나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견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사무엘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기세에 등등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남쪽 바란 광야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이 내려간 지역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2절과 3절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마온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갈멜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사울이 영웅시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소개한 본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면서 남편보다 먼저 그의 아내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소개는 아내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드러내는 반면에 나발은 대조적으로 완고하고 또 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경건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완고하고에 해당하는 단어나 또 악하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칠며 악한 행위를 일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생각과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와 같이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그의 부모가 자식에게 붙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기쁨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노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감할 수 있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나발이 양털 깎기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광야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음식을 장만해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민들에게 추수하는 날과 같은 의미의 날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힘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흥겹고 가장 신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식량을 얻기 위해 나발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10명의 소년을 보냈는데 아마도 10명의 남자가 들고 올 분량의 식량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10명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소유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면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보낸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존경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며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바람과는 다른 반응을 나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로 취부했습니다. 손님이나 가난한 이웃에게까지 관대하게 대하는 흥겨운 잔칫날에 심지어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오랜 환대의 관습도 무시하고 잔치에 찾아온 손님을 나발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나발은 사울과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을 불양아 내지는 건달로 몰아붙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소년들의 보고를 듣고 난 후 다윗의 반응을 12절에서 13절이 전합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밀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로부터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온 소년들로부터 모욕적인 보고를 받은 다윗은 전투 준비를 하며 나발을 진멸하기 위해서 잠시도 지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적의 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나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모욕적인 언사로 응답이 되돌아오자 다윗은 치욕에 떨었습니다. 13절에 세 번이나 칼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얼마나 큰 치욕에 떨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면서 세 번씩이나 평안을 빌었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나발과 그의 집과 심지어는 그의 소유를 위해서도 평강을 빌어주었던 6절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다윗은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급기야 다윗은 400명의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면서 200명의 군사로 하여금 소유물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200명의 군사로 소유를 지키게 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서 다윗도 당시에 상당한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개한 다윗이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나발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4절에서 17절이 증거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은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취한 태도가 극히 부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동안 다윗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었는지 주인마님 아비가일에게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인의 말대로 나발의 하인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은 그들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그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호마는 성, 성벽을 의미합니다. 다윗 일행은 나발의 가축과 그의 양치기들을 사나운 맹수와 사막의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주는 확실한 산성이었고 요새였고 반석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재산은 물론 자신들의 생명까지 지켜준 다윗을 대변하면서 아비가일로 하여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가 주인인 나발에게 가지 않고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달려온 것은 주인의 처신이 못마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17절이 증거합니다. 하인은 자신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 다시 말해 악한 성품과 못된 성질 등으로 인해서 백해무익한 인간이라고 주인을 평가합니다. 남편에 대한 하인의 평가에 동의하듯이 아비가일이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취한 행동을 18절에서 19절이 증거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곰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떡과 고기, 포도주 이외에도 볶은 곡식과 곰포도 그리고 무화과를 준비해서 나귀에 실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체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남편의 완고한 행동 때문에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지고 갈 음식을 준비한 아비가일은 하인이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자신을 찾아왔듯이 이번에는 자신도 남편에게 침묵했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찾아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야기했다면 나발은 아비가일의 행동을 막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음식을 시는 나귀를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곧바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물을 앞서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은혜 입기를 소원한다는 뜻이 담긴 관례였습니다. 몰살 위기에 처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아비가일이 길을 떠날 때에 다윗도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나발의 집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화가 극에 달한 다윗은 살벌한 분위기로 무장한 군사들과 산을 올라오며 자신이 출정하기 전에 했던 말을 회고합니다. 반드시 기필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그가 회고한 핵심은 자신이 받은 모욕에 대한 처절한 보복을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을 향해서 무서운 피의 복수를 다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피의 복수를 다지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까지의 다윗과 몹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여러 번 창을 던지며 군사를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대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반면에 단 한 번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나발의 무시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깊은 상처를 다시 자극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시야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이기적이게 되고 또한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직되게 됩니다. 현재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한쪽은 분노에 찬 다윗이 또 다른 한쪽은 그 분노와 맞서야 하는 아비가일이 길을 재촉합니다. 마침내 다윗을 먼저 발견한 아비가일이 타고 있던 나귀에서 급히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3절에 쓰인 보고 급히 내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는 이 표현 다섯 동사가 아비가일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대 세계 왕은 절대 권력을 지녔습니다. 화가 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높 성읍에 저지른 만행이 왕의 권력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급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행위를 죄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그렇게 고합니다. 아비가일은 24절에서 31절 사이에 다윗을 가리켜 주, 내 주라고 27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6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로 높이면서 자신을 다윗의 여종이라고 겸손하게 엎드린 그녀의 행동과 그녀의 첫 마디가 분노로 격양된 다윗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린 아비가일은 다윗을 분노케 한 자신의 남편을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미련한 남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배반한 불충한 떠돌이 종으로 다윗을 몰아세웠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선한 일에 대해서도 또한 나몰라라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한없이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이야기의 초점을 남편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다. 자신이 그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의 원인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며 어리석은 나발이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 어리석은 나발을 상대로 친히 복수할 일이 못 되니 제발 마음을 돌리고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원수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높이면서 남편 나발을 비하하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나발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소년들에게 주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다윗이 분노한 원인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고 용서해달라고 재차 언급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든든한 집은 일반적인 가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왕권, 왕좌를 의미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가 든든하게 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녀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이 한낱 졸부에 불과한 나발과 싸워서야 되겠느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표현하고 있는 생명싸개는 본래 양의 숫자를 세던 돌 주머니에서 유래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셀 때에 돌을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가면서 양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생명싸개의 의미는 생명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 집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싸개는 귀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싸개에 잘 싸서 묶어두었던 고대 근동의 풍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어떤 유래로 살펴보든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이 다윗의 생명을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이어 아비가일은 생명싸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싸개에 들어가 있는 돌은 주머니 안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본분이지만 물맷돌은 밖으로 나가서 버려지는 것이 본분입니다. 아비가일은 생명싸개와 물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다윗이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짜릿하고 가장 멋있었던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던 때입니다. 그 경험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새겨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물맷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물매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아비가일은 믿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생 중 가장 크게 마음에 새겨진 그 경험을 생각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나발을 죽인다면 사람이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후일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의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든지 분노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간청을 듣게 하려는데 온 마음과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간절한 청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의 답변을 32절에서 35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던 다윗은 먼저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자신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심으로 피의 복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네 지혜를 칭찬하며 또 네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다윗이 사용한 지혜라는 단어는 신중한 행동을 동반하는 분별력 또는 판단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칭찬하다라는 단어 바라크는 32절에 사용한 찬송할지어다와 기본형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축복은 아비가일에게 복이 있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종의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피를 흘릴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보 베다밈은 피 속을 걷는 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 대량 학살을 가리키는 수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한 또 다른 이유는 친히 복수하는 것을 그가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친히 복수하는 것은 나의 손이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그 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이 걸었던 길입니다. 아비가일이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나발 가문의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을 뿐 아니라 사울이 걸었던 길을 그도 걸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뜻을 돌이킨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고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돌아가라며 나발의 집을 말살하려던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가문의 존폐 위기 앞에서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겸손한 행동으로 가문을 살렸습니다. 깊은 안도에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이 발견한 남편 나발의 한심한 모습을 36절에서 3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남편 나발은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길을 떠나섰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이스라엘 왕을 모욕해 놓고 큰 잔치를 벌이고 왕 노릇하면서 취해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나발의 마음이 기뻤다라는 표현은 만취로 인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방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남편에게 방금 전 자신이 만났던 다윗과의 일을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자 아비가일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설명으로 보아서 아비가일이 들려준 이야기가 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발의 몸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해서 낙담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의 심장이 죽었다,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발이 크게 기뻐해서 기뻐하던 마음이 이제는 죽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열흘 후 즈음에 그는 죽었습니다. 38절 말씀은 나발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을 표현하는 모든 구절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3절에서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7절에서 나발의 하인은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아비가일도 하인의 평가와 같이 자신의 남편을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나발, 그로 인해서 왕의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했던 그의 재물이 그를 인격적으로 성숙시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재물보다 더 소중한 지혜로운 아내를 두었으나 어떻게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혜로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속한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양떼와 자신의 소유를 보호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나발은 예의를 갖춘 다윗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말로 다윗의 요구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나발은 아내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격분한 다윗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쳤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다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전에 다윗을 막으심으로 악을 행한 나발만 자기의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 것과 또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악을 행치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공헌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혼담을 시작합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처 미갈이 다른 남자와 재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청혼의 의사를 전달받은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전령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미련한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사이에서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비가일이 왕이 된 다윗에게 어떤 조력자가 되었는지 기록엔 없지만 아비가일은 평소 모습대로 총명하고 현숙한 아내로 살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들은 주례사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신제품이므로 성능 면에서나 디자인 면에서나 뛰어날 것이니까 신랑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라는 주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보다 좋은 재료로 만드신 여자는 늘 신제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신제품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평생 후회는 없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인 43절과 44절은 다윗의 다른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사건을 놓고 나발과 아비가일의 해석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부부가 이렇게 판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 한 사건을 두고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처럼 매일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홀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과 같은 들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귀 기울임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모습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다윗은 이 두 선지자 사이에 있는 공백 기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피의 복수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자신 앞에 나타난 여인의 말을 다윗은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은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수하들의 말을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신복들의 조언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는 어김없이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들어야 할 것은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혈기로 동족을 죽이는 실수를 멈출 수 있었고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든 아니든, 내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내게 주어진 역할이 크든 작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분노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남의 탓만 하는 사회입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자리에 머물고 제자리에 안주하고만 있다면 우리도 나발과 또한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홀로의 시간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정한 시간, 주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아비가일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곁에서 도우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알아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사나워져 가도 우리를 통해 세상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